새 언약 네 번째 부흥보 제26기 이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미 무엇이 약속이며 무엇이 사실인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인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약속과 사실이 포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 안에 포함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도무지 언약을 세운 적이 없으십니다. 옛 언약이 이미 없다면 언제부터 새 언약이 있게 된 것입니까? 새 언약은 틀림없이 이미 낡아버린 언약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지식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나는 본래 이러한 일들을 언급하길 원치 않고 다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에게 약간 더 분명히 이 언약의 유래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말할 뿐입니다. 새 언약은 성경 안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에게 말한 것이며 우리 이방인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고 말하는데 이 구절의 성경은 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언약을 세우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세운 것입니다. 33절의 그날은 과연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이것이 대환난 이후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라고 말하며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적이 없고 바로 유대인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 때도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새 언약을 얻게 한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는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한 하나님과 유대인이 언약을 세우시는 때는 대환난의 끝과 왕국이 시작되는 중간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을 이끌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주님의 피는 언약을 세우시는 피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에서는 또 새 언약은 이 시대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을 뿐 결코 우리와 언약을 세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오늘 장래의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장래에 할 것을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새 언약의 축복 아래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의 분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장래에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세울 언약도 역시 이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래에 의지할 것을 의지하면 장래의 언약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시인할 뿐 아니라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시인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래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주 예수님을 기꺼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새 언약 안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전에 믿었던 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복 또한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것을 믿는다면 유대인들이 장래 얻을 것을 우리는 지금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보는 것은 새 언약의 실제 시기가 장래의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연고로 먼저 새 언약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해서 볼 것은 바로 무엇이 새 언약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때로부터 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그 기간은 아주 오래이며 대략 수백 년일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새 언약은 죽은 문자였을 따름이었습니다. 가련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앞에 놓고 읽지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운 언약의 일을 읽고 있지만 어떻게 새 언약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으며 또한 어떻게 새 언약의 축복을 얻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은 일생 동안 언약을 언급하지 아니하셨으며 어떤 언약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하신 것은 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몇 덩어리의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조용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분은 홀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떼러 가실 때 갑자기 수백 년 동안 빛이 없이 드러나지 않았고 사람들에 의해 잊혀졌으며 사용하지 않았던 완전히 보배롭고 믿을만하며 이미 서명된 언약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이 언약은 이전에는 사람이 사용하고 취하지 않은 언약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때 갑자기 이 잔은 그분의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흘리는 그분의 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의 중심 사상은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저녁에 이르러서야 그분은 비로소 분명하게 그분이 언약을 이행하실 것을 언급하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는 것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완전한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피는 다만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흘린 피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죽지 않으시면 그분의 피는 흘려지지 않으며 새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은 물론 죄를 속량했지만 그러나 속죄는 그분의 피 흘리심의 종점이 아니며 속죄는 다만 하나의 수속일 뿐으로 종점으로 통하는 하나의 길일 따름입니다. 피 흘림의 종점은 새 언약을 세워서 새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능히 사함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주님이 흘린 피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방면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목적은 새 언약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알고 있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와 언약을 세우는 것은 아주 친밀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분별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이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식과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얻지 못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가 아직 깨끗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은 당신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당신이 장래에 좋게 변할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으며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이미 마음에 만족하셨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공의롭게 주님의 피 안에서 깨끗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의롭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상관없고 어떤 방법이든지 다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구원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범죄의 결국에 어떠함을 깨닫고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지를 깨닫는다면 그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반드시 그분의 성결, 공의, 성품과 뜻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범죄하여 더러워진 사람이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성결이고 공의이며 무엇이 영광스런 구원의 방법인지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반드시 그분의 성결, 그분의 공의가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하며 한 방면으로는 또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상관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은 주님이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한 것이며 부활은 우리로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으로 충만하고 더럽혀지고 소망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주님은 죽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 아무렇게나 우리의 불의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모호하게 죄를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 예수님의 몸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호하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통과한 것입니다. 상해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 변호사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믿고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가 가장 법률에 부합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말하면 법을 위반한 사람은 반드시 법정의 심판을 통과해야 하며 또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이후에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죄를 범한 사람이 10년의 징역을 살아야 할 죄를 범했다면 그가 감옥에서 10년 동안 갇혀있다 출감된 외에는 그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시 그를 감옥에 10년 동안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의 원수가 길에서 그를 만나도 다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다시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았으므로 이제 죄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반드시 우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그분의 공의의 요구와 우리의 양심의 필요에 부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본래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의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셔야 하는지, 왜 죄가 반드시 어미한 심판과 형벌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눈은 죄를 관과할 수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으며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기시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족하다고 하심으로 우리는 더욱 충분하며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거룩한 품성과 공의의 방법을 우리보다 더욱 주의하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미덕을 위반하실 수 없으시며 반드시 공의와 성결과 영광스런 미덕을 따라 이를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보배로운 이유는 바로 그것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일소하신 것은 바로 영원히 일소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재물을 열납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쓰레기들 또한 모든 장애되는 것들이 이제 다 일소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열납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운 피는 장애물을 일소했을 뿐 아니라 그것은 기업을 사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하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단지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를 생각할 때 그것이 다만 우리에게서 무엇을 제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사는 것임을 볼 것입니다.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바깥들로 데리고 나간 후에 평안히 가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이시고 그분의 거처에 이르러 가로막는 휘장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죄과와 불의를 해결하시고 깨끗이 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로 인하여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피는 큰 더하기로서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여러 사람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이상 어찌 만물과 그분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다만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기업을 사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는 모든 나를 반대하는 것들을 피가 나를 위하여 제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만약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악과 장애를 제거할 뿐 아니라 당신을 언약 안에 둡니다. 무릇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피를 인하여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언약이 가장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만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얻을 도리가 없고 또한 구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피가 이러한 효능이 있으며 피가 모든 하늘의 영에 속한 축복과 경건과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사서 당신에게 주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에게 속한 것을 안다면 당신은 애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가를 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상해 은행으로 뛰어가 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50원만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구해도 그들이 50원을 나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구걸은 50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들에게 맡겨놓은 돈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찾았으면 되는 것이지 가련하게 애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늦게 돈을 지불한다면 그들에게 빨리 달라고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예금해둔 돈이 없어서 그들에게 가서 구걸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맡겨놓은 돈이 있어서 그들에게 지불을 요구하여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그들의 돈과 내가 관계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내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무엇을 언약이라고 하는지 보았습니까? 무엇이 아무것에도 근거하지 않은 간구이며 무엇이 언약에 근거한 간구인지 보았습니까? 언약은 바로 주님이 그분의 피로써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들을 다 사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서에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근거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요 다만 그분께 맡겨놓은 것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간구는 결코 근거 없는 간구가 아니며 언약을 세울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다면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만 간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적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영에 속한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는 가서 취하고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연고로 인하여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모든 축복은 다 피를 인하여 우리로 얻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주의 피를 의지하여 많은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필요 없이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늘의 기도는 구하는 성분보다 받는 성분이 많은 것입니다. 고든 선생은 골고다 이후로부터 성경의 모든 구하다라는 말은 마땅히 가지다라는 말로 바꾸어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무엇을 골고다라고 하는지 무엇이 피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영과 생명과 경건의 모든 축복을 다 사서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소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다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줄곧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원칙은 다만 은혜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공의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공의로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중시하며 말하는 것은 무엇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가입니다. 피와 언약은 어떤 분별이 있습니까? 새 언약은 다름이 아닌 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기업을 한 장의 문서에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 피로 사신 기업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승인하시고 서명하셨습니다. 피는 바로 새 언약을 획득하는 대가인 것입니다. 이 한 장의 문서는 바로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얼마간의 물건을 사올 수 있습니다. 피로써 사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면 새 언약 역시 그만큼 열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과연 무엇을 사올 수 있습니까? 주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릇 새 언약에 기록된 것은 다 주님의 피로써 사온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세 가지 일은 특별히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줄 모르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피가 과연 얼마나 많은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에 쓰여진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의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과 언약을 세운 일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세운 언약의 일을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구약에서 기록한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맺은 언약은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도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은 최초의 언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의 뜻을 사람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각 시대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방면과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언약이 없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몰랐고 확신이 없었으며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회를 할 때 물론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곤고하고 외로우며 당신 한 사람만 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극히 궁핍하고 의뢰할 곳이 없으며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볼 것입니다. 당신이 병이 들어 아주 위험하고 의사가 당신은 틀림없이 죽으리라고 할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이 한 번의 기도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한 번 또 한 번 심지어 여러 번 간절히 구하면 꼭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를 고쳐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이러한 때에 이르면 마치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여하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역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절망하게 될 때에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게 되며 그때 비로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당신이 어려움과 곤고를 만났을 때 마귀는 갖가지 의심을 당신의 마음에 넣고서 당신에게 너는 그렇게 더러운 죄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한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인데 설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단지 당신을 시험할 뿐 아니라 당신의 육체 또한 연약하게 하여 당신으로 하나님께 많은 의욕을 품게 하여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하게 합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은 벌써 당신과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만 당신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주 큰 믿음을 구하시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100가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다만 최소한 그렇게만 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작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각양의 약속들을 당신에게 주셔서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언약을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전적으로 사람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것이 없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다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위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채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이 계신 높은 담을 기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내려오셔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연고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합니다. 노아시대 이후 인류는 아주 심하게 범죄하여 죄악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함이 크고 죄악이 만연한 연고로 인하여 홍수를 내려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때 땅 위에 있는 모든 생기 있는 사람과 육축들이 다 홍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고 오직 노아 일가 8명과 방주에 있었던 육축과 짐승들만이 남겨졌습니다. 홍수에 침몰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하며 다음에 만약 죄를 범하면 홍수가 다시 와서 세상을 멸할 것이며 아마 방주 또한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아무도 우리 여덟 사람과 같이 보존받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주에 갇혀 있었던 1년 동안 그 누구도 육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본 것은 다 망망한 물뿐이요 귀로 들은 것은 철썩이는 물소리뿐이었을 것입니다. 후에 홍수가 물러가고 그들이 황량하고 사람도 없는 적막한 광야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또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이러한 일을 다시 만날지 그렇지 않을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그들로 배고프지 않도록 땅은 곡식을 내며 그들로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호의를 믿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특별히 하나의 근거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노아 일가가 방주에서 나올 때 이전의 일로 인하여 장래까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며 더 이상 홍수로 땅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언약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용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의 언약을 주시고 사람으로 하나의 근거로 삼아 붙잡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왕래한 역사는 거의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세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언약 안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오늘날과 이전에 믿는 이들 모두를 다 언약 안에 두셨습니다. 전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 언약 안에 담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와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다 언약 안에 포함하여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연약하여 믿지 못하는 연고로 인하여 자신이 속박을 받고 자유가 없이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계약에 따라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당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 붙인 다윗과 세운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그분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길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근거를 잡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에 따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위대하기가 한이 없으시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약 안에서 자신을 제한시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분께 구하며 그분의 것을 취하며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나타난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 것입니다.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말하며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언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만 마치 바람 앞에 흔들려 꺼지려고 하는 작은 촛불과 같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응답하시며 당신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깨우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의미는 하나님도 당신과 나와 마찬가지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일깨워 그분으로 잊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간구하여 아직 얻지 못하였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일깨워 당신이 나와 세운 언약을 당신은 잊으셨습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얻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은 말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한 믿는 이의 기도를 쓴 것이며 전체 성경에서 가장 큰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에 근거하시기를 또 영원한 언약 위에 서시기를 바라는데 바로 하나님께 그분이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따라 주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다름이 아닌 바로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세운 영원한 언약 위에 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언약을 근거한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지금 당신의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당신께 간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당신의 역량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또 많은 이러한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 언약의 문자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풍성을 그에게 주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으로 말미암아 행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이미 나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언약을 근거하여 나에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구한다 합시다. 그러나 내가 또 말하지만 믿음이 없이 당신이 아무리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단계까지만 역사하십니다. 마치 한 친구가 나에게 내가 이미 많은 돈을 너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해 두었으니 내가 언제든지 현금이 필요하면 다만 은행에 가서 서명을 하고 찾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기꺼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은 당신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주 예수님을 당신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 못 박히시고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을 세워 당신으로 하여금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과 교섭하게 하십니다. 만약 당신에게 언약을 따라 구하고 적용할 믿음이 없다면 조금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주 바르게 말한다면 수많은 믿는 이들이 실로 조금의 믿음도 없습니다. 나는 냉담하고 뒤로 물러선 믿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열심히 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느낌으로 간구하며 그가 만약 이렇게 회개하고 좋게 행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후부터 틀림없이 회개하고 힘을 다해 선을 행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언약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어나 믿음으로 이 모든 풍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일 나는 새 언약의 범위와 그것이 포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 것이며 또한 새 언약의 새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할 것입니다.